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본격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인문학 방송 비비안 마이어 특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저희가 4인방이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3명이서 모여가지고 4인방, 4인방 외쳤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퍼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단 한마디로 그렇게 목소리를 남겼던 올리브입니다. 제가 또 오늘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오늘 역시도 갑자기 이렇게 같이 4인방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네. 올리브님이 아까 방금 얘기하셨었는데 저희가 1회 방송 때 한번 잠깐 게스트로 오셨다가 방송이 날아가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는데 아,
흔적은 있었죠.
아, 흔적 살짝 있었지. 네, 흔적만 살짝 남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흔적이 될지 가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4명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런 버거기를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뭐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었고요. 뭐 저희 가을 구경하러 문화생들이랑 MT를 갔다 왔는데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강촌 이쪽 지방 분들은 이제 강촌 MT에
그쵸.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처음 가봤는데 너무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을 진짜 만끽하셨습니까?
아, 완전 만끽했죠.
술을 만끽하다 오셨다는.
굉장히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술 끊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되고 그런 말을 하시네요.
아, 오늘 방송에다 발표를 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부로 술을 끊는다고
매일 술을 끊고 계시는 선생님
비보를 접하신 분이 많겠는데요.
저도 주말에 저기 내장산 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아, 단풍들이 절정이더라고요. 그 단풍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빠글빠글 있어가지고 사람 구경하다 오긴 왔었는데 그래서 뭐 좋았습니다. 저희가 순위가 드디어 이제 거품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아 빠졌어요. 항상 우리 좋았는데 좀 안 빠져도 되는데 그 거품이 네. 또 빠져버렸네.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겸손해지라고 일부러 순위를 조금 내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그때 뭐 100위까지 거의 갔어가지고 좋다 싶었는데 이제 거의 뭐 한 300위권에서 이제 놀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또 이게 인기 너무 많아지면 악플 날리고 할까봐 살짝 그치. 걱정했었는데 적당히 악플 안 날리는 그 정도의 관심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이게 현쌤의 목소리가 잠자기 참 좋더라.
네.
잠이 솔솔. 그래서 네. 불면증 또 치유제로 또 이 4인방 방송을 들으신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분들도 잘 듣고 있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황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토리야 오늘은 우리가 또 작가 특집편이잖아.
네네.
누구지?
오늘은 지난번 설명드렸던 비비안 마이어라는 작가인데요. 흔히 대부분 이번 연도에 영화로도 개봉을 했기 때문에 좀 사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을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딱히 작가의 뭐 경중을 떠나서 저희 이제 영화가 있는 그래서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좀 영화를 통해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가를 선택을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는 네. 다이앤 아버스를 택했고 이번에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 작가 비비안 마이어를 택해 봤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비안 마이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뤄보기로 하고 2부에서는 그녀의 뭐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님은 혹시 비비안 마이어 아신가요?
저는 성공미술관 전시회를 일단 보러 갔었고요.
네.
그전에는 사진문학 강의를 통해서
네네.
영화도 봤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서 미술관을 지금 두 번이나 다녔어요.
그럼 올리브님이 생각하시는 비비안 마이어는 어떤 작가로 기억이 되세요?
제가 봤을 때 비비안 마이어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가서 보니까
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많이 고독한 사람이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비안 마이가 불과 그 수년 만에 되게 핫 이슈로 떠오르는 스타 작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떠오르는 과정도 되게 좀 드라마틱했고 한데, 저희가 비비안 마이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안 마이어의 삶에 대해서 올리브 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인 어머니와 오스트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오빠 찰스도 있었고 이제 가족이 그렇게 있었지만 다 가족 모두의 행적이 드러나지는 않고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어가 4살 때 어머니가 이제 개인 간호사로 사진가였던 버트런드의 집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때 마이어가 처음으로 사진을 접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올리브님께서 그 비비안 마이어의 어릴 적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랑스인 어머니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났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립보행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 그 다이애나 하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다이애나 하버스 이제 삶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는데 비비안 마이어는 뭐 없어요.
그렇지.
네,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게 사진사적으로 유명한 사진가가 아니라
네네.
굉장히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존 말루프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난 사진가이기 때문에 뭐 정말 영화 제목처럼 비비안 마이어를 찾았어라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추측해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비비안 마이어 관련된 그 책에도 보면은 그 아까 올리브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버트런드라는 그 작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살 때 그런 작가를 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식적인 거지.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프로이트도 이런 얘기를 하지. 90%의 무의식과 10%의 의식으로 우리의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어릴 때 지금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거든. 음악 교육도. 0세부터 뭐 36개월까지 말을 할 수 없을 때부터 어떤 박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리듬에 대한 개념을 자꾸 돌려주면서 가르치는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시스템도 봤고 또 뭐 글짓기나 또 뭐 자기가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4살 때 뭐 사진기를 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친숙하게 카메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도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뭐 5살짜리 뭐 사진 천재는 없다 그랬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의식 중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주고
좋지.
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저희 집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요. 저희 집 곳곳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항상 그걸 장난감처럼 해서 가지고 놀면서 저희 사진을 많이 찍어주거든요. 아마 조금 뭐 비비안 마이어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올리브님께서 그 이후의 마이어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마이어는 어머니와 독립 후에 그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다가 퀸스에서 잠시 공장에서 일도 했었는데요. 그때 마이어는 1956년부터 시카고에 정착해서 가정집에서 보모의 일을 시작합니다. 예술가들의 도시였던 그 뉴욕과 시카고에서 일을 했던 마이어는 주변 거리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다양한 전시회 사진뿐만 아니라 연예인, 정치가, 거리운동을 접하며 때로는 그런 사진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마이어는 간병인의 삶으로 말년을 보냈는데요. 본인이 돌봐주었던 그 겐즈버그 일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8년 무렵에 그 집 주변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요양원에 머물다가 2009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마이어의 유골은 그 겐즈버그 형제가 마이어와 함께 자주 가던 그런 딸기밭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비비안 마이어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실 또 중간중간이 많이 피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존 말루퍼가 이제 다, 비비안 마이어의 삶을 추적을 하던 그 근거가 대부분의 비비안 마이어의 뭐 주변 지인들, 뭐 가족들이 배제된 채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복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비안 마이어가 남겼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니까 중간중간이 많이 좀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록으로 보면 26년생이잖아, 이게.
네네.
비비안 마이어가. 그래서 26년생인데 32년에 어머니와 프랑스로 건너갔다 그러고.
네네.
그 다음에 38년에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그리고 52년에, 51년에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고모가 되고. 그 다음에 52년에 돼서 롤라인 리플렉스 카메라를 구입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 뉴욕 거리를 촬영하는데, 자, 56년 되면 시카고에 정착을 하면서 켄스버그 가정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17년간을 이 집에서 일을 하지. 그래서 뭐 이런 지원도 받았지 않았을까.
네,
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9년에 이제 8개월간 여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남들 잘 안 가는, 필리핀, 아시아, 인도, 예멘, 중동, 프랑스 등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70년에 이제 꿈에 그리던 라이카를 샀겠지. 그래서 컬러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게 80년대 말까지 컬러 사진을 찍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부터 2000년까지를 필름을 창고에 보관했으나 밀린 창고료를 못 내서 물건을 압수당하고 켄스버그 집안에서 모을 곳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이제 있고, 2007년에 비비안 마이어의 일부 필름 등이 경매에 나오게 되고, 존 말루프가 한국 돈으로 44만 원 정도로 이 참 박스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진을 사게 되죠.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신문 한 조각에 이 부고 소식이 알려지고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삶을 보면 좀 쓸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자기의 삶을 많이 누리고 간 여성 사진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지심들은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선생님께서 이제 보충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비안 마이어의 주 활동 무대가 좀 뉴욕이랑 또 시카고였어요. 미국이라는 도시, 되게 자유분방한 도시 중에서도 좀 뉴욕과 시카고는 조금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네.
뭐 서울에서는 강남이 특별하듯이, 아니면 명동이 특별하듯이,
네.
그 시대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게 타지에서, 대도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를 뉴욕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가가 되려고, 아니면 디자이너가 되려고, 아니면 큐레이터가 되려고 왔다가 그 에너지에 매료돼서 카메라를 들고 사진 작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역시나 이 도시라는 곳은 무궁무진한 사진 찍는 소재. 그러면서 어디 먼 곳에 있는 어떤 풍경처럼 아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이면서 내가 또 어떤 환경으로 아니면 환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또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역시 나 역시 도시에 대한 매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삶의 일부분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도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듯이 많은 사진가들은 주제가 도시인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도 뉴욕이랑 시카고로 가보셨습니다.
참. 아니, 되게 가보신 말을 하지 마. 안 가보신 말을 하지 마.
가보신 것처럼 되게 얘기를 잘하시네.
그거는 뭐 많은 사진가들이 뭐지, 뭐 로버트 프랭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윌리엄 클라인도 그렇고. 윌리엄 클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뭐 6년 동안 화가로, 프랑스에서 화가로 공부를 하다가 뉴욕에 와서 뉴욕의 에너지를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찍었던 유명한 사진가고, 같이 전시했던 비비안 마이어와 같이 전시했던 누구죠?
게리 위노.
그렇지. 게리 위노 그랜더도 역시 엄청난 에너지로 찍었던 도시 사진을 찍었던. 사실은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게리 위노 그랜드 사진을 가져오는 게 비비안 마이어 사진보다 한 3배의 비용이 들었다 그러는데, 참 유행에 민감하고. 게리 위노 그랜드는 사진을 좀 볼 줄을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감동받고 도전받는 그런 사진이라면,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보면 일반인들도 보면 나도 사진 찍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대중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네. 그런 사진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대학생 때 이제 제가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 구장을 이제 투어를 한다고 대학생 때 뉴욕 양키스타디움 그다음에 뭐 시카고 그 컵스에 뭐 위글리필드 같은데 이제 쭉 야구장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넌 갔다 왔구나. 네. 그랬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가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동부랑 서부를 이렇게 쭉 돌았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뉴욕이랑 시카고였고 가장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서부 막 예를 들어서 LA라든지 뭐 샌디에고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약간 좀 휴양의 느낌이 약간 좀 편안하고 안 가봤으면 모르시죠. 근데 뉴욕이랑 시카고에 있을 때는 제가 밤에 새벽에도 막 그냥 혼자 막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완전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황홀했던 시간이 그 뉴욕이랑 시카고 새벽 두세 시에 혼자 걸었던 시간. 지금 생각하면 아, 칼 안 맞은 게 다행인데 그 밤거리는 아니면 그 주변에 이런 뭐 이렇게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런 뭐 조각품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저는 전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사진 찍지도 않고 뭐 전혀 예술적인 그런 감각도 없었는데 그냥 왠지 아, 이거 뭐, 좀 영광을 막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세 분 나무로 건강.
안 가봤으니까 뭐.
말이 없어야죠.
그러면 통영.
네, 마음에 맺혔습니다.
통영에 무슨 스토리가 있나?
아, 이게 우리 저 문화생 이제 수업 받으신 분 중에 솔라노님이라고 계시죠. 아, 네. 블로그 이웃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통영 사진을 보고 참 좋다고 했더니 저는 아직 통영을 못 가봤다고 댓글을 다셨나봐. 아, 네. 부님이 그러니까 솔라노님이 통영을 못 갔다 왔다라는 거는 해외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온 갔다 온 거랑
그만큼 기이한 일이라고. 해외면 통영이면
가슴에 살짝 상처를 가지고 지금 통영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과거를 갖고 계시.
굉장히 뭐 개인적인 얘기였네.
그럼 아닌 줄 아셨어요.
네. 뭐, 저, 이게, 얘기가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얘기로.
엮어주세요.
어쨌든 뭐, 이때까지는 안부리에, 저, 뭐야, 뉴욕 갔다 오면 잘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싫어하는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 판타스 마고리아란 말이 아마 안부리오가 느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 시골 풍경과 틀린 어떤 도시만이 갖고 있는 네. 어떤 그런 환상적인 느낌들,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되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양지 이런 데는 뭐 이렇게 위안을 주고 뭐 힐링이 된다면 그 도시는 진짜 그런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심심하면 사람 구경하러 도시 나갈 때가 있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움직임거나 사람 사는 모습을 내가 관조적 입장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또 이게 비비안 마이어가 좀 말년이 좀 불우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스토리적으로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렇지. 참 몇 년 2007년에 이 존 말로프가 빌림을 사잖아. 그리고 네. 그 뒤에 사진을 스캔하고 보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고 자기가 어떤 역사 자료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진이 너무 좋은데? 이래서 자기가 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또 페이스북 같은데 트위터 같은데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44만 원 돈에 사서 사실은 이 사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지. 네. 돈 없이 뭐 영화 만들 수가 있나.
돈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도 그 비비안 마이어가 살아오면서 구입했던 카메라들이 브랜드들이 다 고가로 알고 있는데 보모 생활과 공장을 일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 얘기했을 때는 선생님은 이전 카메라들은 정말 집 한 채 값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는데
그게 비비안 마이어가 프랑스에 뭐 재산을 좀 받은 것도 있었대.
유산으로.
유산으로. 그래서 그런 금액들 못해서 아마 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뭐, 라이카 카메라가 지금도 뭐 갖고 싶은 카메라인데, 왜 그렇게 불편한 카메라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한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명품이 있다는 거는, 그것도 나름대로 예술 작품이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70년대에는 라이카 카메라를 비로소 구입해서 또 컬러 사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을까. 또 지금 봐도 컬러 사진 너무 좋고.
그럼 뭐 또 비비안 마이어 특징이 하나에 올인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예. 사진 올인해 버리면 뭐 그 정도에 뭐 살 수 있겠지.
평생 벌어드는 걸 카메라에다가 다.
네. 선생님께서 아까 뭐 존 말루프나 이런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리브님이 이제 비비안 마이어가 재발견되는 과정을 다시 조금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마이어는 지독한 수집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잡지나 그런 사진이나 연안장이나 옷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서 남겼는데요. 보모였던 마이어한테 그 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결국 다섯 개의 창고를 빌려서 자신의 물건을 보관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생활이 궁핍해서 따로 유산이 없었던 그녀 물품들을 뭐 맡아줄 사람도 없고 맡길 곳도 없어서 이제 결국은 경매시장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마이어의 작품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그 마이어가 뭐든지 그냥 일단 모으는 게 취미였나 봐요. 뭐 사진이든 뭐든 저는 사진 뭐 필름만 많이 모았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온갖 거 다 모았더라고요.
그치. 내가 봐서는 뭐 다분히 자폐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자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수집하고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정리한 걸 누가 손을 대면 덴번에 알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모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 거를 만들어가 자기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비비안 마이어가 사실은 어떤 뭐 영화에서도 그 다큐멘터리에도 보면 어릴 적에 어떤 뭐 성적 학대 내지는 어떤 성적 폭력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기사 중에 뭐가 나오지? 자기가 신문 기사를 수집하는데 그런 류의 신문 기사를 스크랩을 해. 누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제 폭력을 당했고 살인을 당했다 끔찍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만 모아. 자 이게 우리 인문학 초반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참 예쁘고 멋지고 근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아니면 어떤 좀 마이너스적인 하부 구조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접할 때 되려 위로를 받는 계기는 뭐냐면 아, 나만 외롭지 않구나, 나만 쓸쓸하지 않구나, 나만 이 도시를 살면서 힘들지 않구나를 여길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비비안 마이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만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구나. 나만 이런 충격을 받지 않았구나. 이런 사람들도 받고 사는구나 하고 그걸 모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나도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모은다는 거, 또 수집한다는 거, 수집하면서 갖는 쾌감들이 있거든. 우리 사진에서도 뭐 유형학적인 사진들은 하나의 어떤 수집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사진가가 유형학 사진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지? 곤충 채집을 할 때 그 곤충을 바늘로 찔러서 고정시키는 그때의 쾌감, 셔터를 누를 때 그때의 쾌감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처럼 비비안 마이어도 뭔가를 수집해가면서 그게 너무 과도했던 거지. 다섯 개 창고에 쌓아놓을 정도였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데 자기 방 이외에도 영화에서 나오잖아. 자기가 잘 곧 그 딱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문이 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창고에 막 이 가방이 쌓여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가기도 해. 너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덩치도 너무 거구였고
배설의 신이네요. 배설의 신.
배설의 신. 뭐라 그러잖아.
네 롤 모델이냐.
배설은 깨끗하지 않아. 절대 배설은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 하지만 그걸 배설하는 장소는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백화점 가서 배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우리 집보다 편안해.
고급이죠.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보모가 이제 일자리 구한다고 왔는데 창고 다섯 개 분량의 짐을 갖고 와서 난 내 인생과 같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준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마음에 정말 여유나 아니면 마음이 조금 인정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역시 좀 지내다 보면 비비안 마이의 어떤 그 상황, 이상한 손을 든 사람들도 있고,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옆집에 이사와서 페인트 칠하는데 신문 좀 달라고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가 싸우는, 방에는 이제 못 싸우고 밖에 쌓아놓은 신문을 좀 줬더니, 비비안 마이어가 돌아와서 뭐 내 신문을 막 그렇게 난리를 쳤다잖아요. 네,
페인트 묻었는데 이거 어떡해.
그래서 내 신문을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막 이랬더니, 그 집주인이, 마이어, 이건 내 신문이야. 이건 비비안 마이어가 산 신문이 아니라, 이건 주인이 산 신문을 네. 그동안 구독하면서 그렇게 쌓아놓은 건데, 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글자인 작가였던 것 같고.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문, 책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거 꽉 쌓여있잖아요. 잘못해서 불 한 번 남으면 집 완전 홀라당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와, 또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뭐 알면 알수록 재밌는 그런 요소가 있는 작가입니다.
뭔가 좀 유명해지려면 이런 기인적인 풍모가 있어야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노발한 거야.
그러니까 술 드시라니까.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기인적인 풍모가 나오는데 이제 술까지 안 드시면은.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 큰일 났네.
다섯 개 창고 분량이라 뭐 집이 막 휘어질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렇겠지.
신문을 쌓아가지고 집이 휘어질 정도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료 그거 보면 옷도 원피스도 네. 같은 종류의 원피스가 쭉 나오고 네. 티켓 같은 것들도 내가 어디 여행했고 어디에서 뭐 받았던 그 티켓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참 예술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마 예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내가 A형으로 안 태어났으면 대단한 예술가가 됐을 수도 있어.
A형이라서가 아닐까요? 차라리
이 소심함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대단한 마이어지 또 참 그렇게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선생님도 아까 전에 그 자폐 증상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오히려 자폐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이나 이렇게 영화를 보는지 자폐는 아니고 어떤 좀 이렇게 강박 증상. 네.
그렇지. 자폐도 어떻게 보면 강박 증상일 수 있거든.
이게 보통 이게 자폐라고 그러면 약간 좀 소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야. 자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세부적인 병명이 많겠지. 네네네. 그런데 자폐를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외형이 멀쩡해. 차라리 뭐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뭐 다이언 하버스가 찍었던 그런 류의 사진이 사람이라면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하겠지만 잡힌 사람은 외관이 멀쩡한데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뭐 기억력이 없다든지 기억을 못한다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본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왜 저래? 멀쩡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지? 모질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사람 좀 모질해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의 요소인데 그쪽으로는 표시가 안 나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이라도 받으면 될 텐데 인정도 못 받는다라는 거지. 그럼 평생 뭐가 돼? 그냥 모질한 사람이다.
비비안 마이어도 지나고 보면 이렇게 그런 성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가산점을 봤는데 그 당시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봐봐. 신체도 거구지. 그리고 뭐 얼굴 뭐 멀쩡하지. 팔다리 멀쩡하지. 그리고 사진 찍지.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거기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래.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군가를 돌봐주는 거, 네. 밥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었어. 그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진을 왜 찍었을까? 그 영화를 보고 또 전시회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비비안 마이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거든. 나는 세상 속으로 언제나 들어가고 싶었으나 세상이 나를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전시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는 그런 비비안 마이어한테는 네.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사진가로서 유명해져야지 전시회도 하고 뭐 계획도 세우고 하겠지만 비비안 마이어한테는 그 계획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서 저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시선을 가지면서, 시선을 가졌다는 건 뭐지?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뭐 얘기하지만 시선이라는 거는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 비비안 마이어는 이때까지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지. 하지만 카메라를 들 때만큼은 보는 자, 항상 보는 자는 칼자를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행사한 그런 시간들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또 세상에 참여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는 이걸 발표할 의미가 아니라 그냥 찍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 지독한 그 수집 그 병이 오히려 그럼 뭐 월세가 밀, 그러니까 창고 월세가 밀려가지고 경매 시장에 나온 그 계기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올리브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사진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매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구매가 되었는데요. 그 마이어의 물품은 존 말루프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역사가이기도 했던 존은 시카고 역사연구를 위해서 마이어의 작품을 2007년에 $380에 30만 장을 구입합니다. 구입하고 나서 큰 신경을 쓰지 않다가 2009년에 책 저술을 위해서 마이어의 사진을 보다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이미지화된 그 사진을 그의 페이스북과 플리커 사이트에 올리면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던 걸 올리브님께서 이제 좀 이게 풀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진짜 땡 잡았어요, 존 말루프. 부러워.
나이도 어려 보이던데.
그러니까요, 젊은 애가.
정말 안 그래도 전문 용어를 썼는데 땡 잡았다. 땡 잡은 거지.
물론 이 존 말루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 가졌고 그렇지.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됐겠지만.
근데 자기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라는 거는, 네. 자기가 막 찾아봤다 그랬잖아. 구글에 막 이 비비안 마이어 이 정도 찍었는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지? 이러면서 구글에도 찾아보고 이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뭐 인터뷰에서 이 역사의 기록으로. 근데 이제 사진 예술계에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예술적인 가치나 그쪽에서 좀 위협할 수 있으나 지금 뭐 신드롬을 일으킨 건 맞아. 뉴욕에 갔다 온 사람도 보면 비비안 마이어 전시를 곳곳에서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전 누구지? 게리 위노그랜드 같은 대가가 비비안 마이어의 부록처럼 같이 전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비안 마이어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게리 위노그랜드가 참 와 이런 전시를 성공 미사일군에 하구나 이러고 나는 게리 위노그랜드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는데 저런 사람들은 비비안 마이어만 생각하게 되나.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는 일반 대중들과 더 잘 코드가 맞는
그런 통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비주류가 주류한테 한 방 매긴
거. 뭐 그런 것도 있지. 사실은. 네. 그리고 사진에 대한 어떤 해악 같은 거. 세상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 보면 한 분은 계속 농담을 하시는데 한 번은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 누구라고 명명을 하지 않겠지만 있어. 근데 내가 그분 두 분들을 막 보면서 두 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나는 이 두 분을 이분의 어떤 해악 아니면 농담 이것도 사랑을 하고 이분의 진지함도 나는 사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 네. 우린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비안한테는 그게 다 있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해악.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악까지 못할, 웃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 그걸 넘어서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요소도 갖고 있고, 또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함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비비안 마이어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여성 사진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비비안 마이어가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어쨌건 이제 사후 이제 유명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존 말루프를 만난 것도 비비안 마이어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네.
그렇지.
근데 또 하필 그 존 말루프가 어릴 때부터 이제 벼룩시장 이런 일을 했었고, 이게 또 뜬금없이 뭐 사진 쪽을 뭐 공부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중개업자고, 근데 또 중간에 뭐 이상하게 또 역사책을 쓰려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었는데,
얘도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나이였던 거.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
뭐 젊고 막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러다가 네. 뭐 젊은 혈기에 이 사람 한번 알려볼까 해서 뭐 페이스북에도 알렸을 거고 네. 뭐 전시장에 뭐 모마에도 뭐 메일을 넣고 네. 다 했는데 거절을 당하니 네. 아, 내가 뭐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프린팅을 해서 전시를 했더니 그게 이제 대박을 치잖아. 그래서 참 이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든지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다라는 뭐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땡잡은 사람이에요.
어디 청계천에 가서 우리도 뭐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방학동시장 한번 가봐야 되나?
제가 봤을 때 제일 땡잡은 사람은 존 말루프가 아니라 존 말루프처럼 똑같이 이제 비비안 마의 사진을 그냥 샀는데 존 말루프 덕에 같이 뜬 그 사람들. 그, 이 존 말루프가 한 30만 장, 이게 물론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수집품들도 이제 구입을 했다는데, 15만 장의 사진이라고 하던데, 말이 15만 장이지.
저도 아직 15만 장 못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진 막 진짜 막, 그렇지. 연서로 막 갈기는 분들도 15만 장 찍어서 뭐 셔터박스 간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되게 뭐 뿌듯해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비비안 마이가 어떤 그 대상을 한번 찍을 때, 그냥 딱 한 장만 찍고 땡.
맞아요. 제가 전시회에 가서 봤었거든요. 네. 밀착이나 한 것도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밀착이나 해서 보면은 비슷한 장면을 여러 개 찍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네. 골라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밀착이나를 보면 그 컷마다 다 전혀 다른 사진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사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을 배울 때 기본 세 장을 찍어라. 찍고 싶은 오브제가 있을 때 들어가면서 한 장, 자기가 생각하고 한 장, 또 빠지면서 한 장 찍어라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비안 마이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도 굳이 이 찍는 행위 자체가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서 전시 목적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한 장이 한 장만 찍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또 지금 롤란 리플렉스 같은 카메라를 다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빨리 연사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그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뭐 버스에서 자는 모습을 찍었다든지 그런 것도 자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노출하고 맞춰서 이렇게 찍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한 장 찍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사진들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들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그 여성이 갖고 있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보기에는 천재성이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약간 좀 괴물 같은 생산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비비안 마이한테 뭐 왜 찍냐고 담배 들었다가는 일단은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네.
모습부터가 네. 좀 위압감이 있잖아요.
그 뭐지 영화에서 보면 한 2m 좀 됐나 막 서로 이러잖아요.
네. 그만큼 거구였던 것 같고 네. 또 어릴 적 남성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뭐 사진 찍다가 뒤로 물러서면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남성이 그걸 잡아주려고 갔다가 실컷 두들겨 맞지.
강냉이 다 털렸다고.
강냉이 막 원펀치 쓰리 강냉이로 그냥. 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두고 두들 팼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나는 무서웠는데 정작 맞은 사람은 굳이 이유도 없이 도와주러 갔다가 그렇게 공변을 당했으니 참.
그리고 또 이게 참 그 비비안 마이가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요즘 시대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플리카라든지 이런 디지털화된 이제 웹 공간이 있으니까 갑자기 전 세계 쫙 번져 버리잖아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작품이라면 어떻게 썼는지 뭐 알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알려지려면은
요즘 힘을 그쵸. 매체의 힘을 빌은 거죠. 옛날하고 틀리게 어디에서 소문이 나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게 아니라 전시를 했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이 블로그 활동 아니면 네.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해진다는 거는 참 요즘 매체의 힘이 그만큼 무섭구나. 그래서 뭐 광고도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근데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종이로 인화된 어떤 작품들을 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유려 뭐 요즘 아우라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장소를 가야지만 느끼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죠. CD로만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콘서트라는 그런 장소에 가야지만 전달되는 그 무엇이 있듯이 예술 작품도 그 전시회를 가야지만 그 전시회 기간 동안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소중한 느낌들이 있어서 이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전시회를 한번 가보시는 걸 왜 웹상으로만 봐서는 그걸 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목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사진 전시회더라도 그 전시장에서 보는 느낌을 조금 만끽해 보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비비안 마이가 이제 웹과 디지털의 스타가 되니까 그 도도했던 뭐 예를 들어 뭐 현대 사진과 모마 이런 데서 오히려 나중에 전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네. 그 유명세는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계에서 이제 총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존 말로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만 노력을 한 거잖아. 그 총체가 인정을 대중들한테 받았고, 또 수요가 있으니, 이제 그 본인 있는 뉴욕 모마에서도 그 총체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긴 게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비비안 마이의 첫 사진전은 미국이 아니라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미국에서 전시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네? 생각나는 거는 존 말루프가 이제 비비안 마이어를 이제 브리테니코 사전에 등재시키겠다. 그게 목표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제 현정범 선생님을 사전에 등록시킬 때까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노력 봐서는 전혀 완전히 지금 개인적이에요.
아, 우리 선생님 미리 좀 이렇게 청계천 이런 데 좀 필름을 좀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제가 아 이게 누구 사진이지? 아 필름을 뿌린 게 아니라 고칠 사진을 좀 뽑아서 좀 이렇게 뭐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뭐지 대출
명함
대출 있잖아 명함 뿌린 듯이 한 번씩 날리고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 좋은데
이제 사진 제가 인화를 해서 현 정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비비안 마이어가 뭐 떠섰다고 그랬지? 부고
아 부고 있던 거. 아.
선생님도 부고 현 정보.
그러니까 내 첫 개 이전에 내 작품을 샀던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네가 죽어야 이 작품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러면서 밤길 조심하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비비안 마이어는 특수한 경우고 살아서 유명해지지 못하면 죽어서도 유명해지지 못한다는 게 요즘 정설이야 예술계. 그래서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은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그 비비안 마이어의 그 삶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이제 비비안 마이어가 이제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비비안 마이어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비비안 마이어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1부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밥을 먹고 와서 이번에 뭐 식후 땡이라도
식후 땡? 담배 안 피는다. 잠시 쉬다가 네. 2부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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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